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산상본의 팔복 말씀에 이제 예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팔복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은 너무 귀한 교훈이라고 황금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어드린 4가지 복에 의해 다음 주까지 하게 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해서 목회를 거의 구개업자부터 한 10년이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쉬운 구절 같지만 또 설교하기에는 쉬운 구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앞에 있는 이 구절은 뒤에 복을 받는 그 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슬픔과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뒤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한 이런 조건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자한테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똑같은 구절이지만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6장은 이제 평지에서 평화에서 평야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개가 다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집회를 나가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 주제나 이런 예화들이 좀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청중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단어들의 배열이 좀 틀려진 것 같긴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청중들을 보시고 마음을 빼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조건이 가난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난을 자처한 이런 분들이 교회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에는 이 가난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난이 생활의 여유가 좀 없을 정도로 빡빡할 정도의 가난의 의미로 쓰이는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난 두 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해석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마음을 비우고 정말 주님 것을 모두 받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약간 의역에 가까운 해석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의미의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또 순수함, 뭐 청빈함, 정직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다 정직하고 청빈하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악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이 의미가 뭘까? 오늘 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의미를 일반적으로 아, 온유해야지, 또 이렇게 신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간증하신 분들도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내가 온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복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이 있다.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것이 팔복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죠. 내가 슬프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슬픔, 응어리진 그런 고통의 슬픔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 해고당했습니다. 제 집은 점점 먹을 곳이 없어지고 직장을 아무리 찾아도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가게에 조그만으로 들어간 겁니다. 월급도 작고 거기서 뭐 풀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게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성실하니까 금방금방 월급도 올려주고 또 그 사람을 잘 봐가지고 너 정말 믿음직스럽다. 5년만 이 가게에서 나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가게를 너한테 맡겨주겠다. 하나 띄워주겠다 하고 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은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더니 오히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복은 해고당한 게 복이 아니라 해고당했지만 해고가 복이 아니라 해고당했음에도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해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 좋은 그 주인에게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고당하더니 복을 받았다. 해고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해고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오히려 그의 인생에 복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모두가 다 그의 대동소이하의 절망 가운데, 악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심과 절망과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팔복게 약속된 이런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주일에 왜 이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열등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 영어로 poor. 마음이 그냥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그냥 바닥을 친 겁니다. 어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쉬운 말로 하면 열등의식에 젖어 사는 소망 없는 이런 사람들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보혜 말씀입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미국 사람들도 70에서 80%가 열등의식에 젖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열등의식에 두기도 합니다. 열등의식은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또 삶에 활력이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실제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것, 그것이 열등의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실제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결핍이 열등의식을 만드는 거죠. 돈이 없으면 물론 가난하죠.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돈이 있는데도 결핍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을 느끼며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뉴스들을 가끔 보면 배우들도 다들 자기 외모에 열등의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잘생겼다고 칭찬해도 자신이 결핍을 느끼면 그 사람은 열등의식에 젖어서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한두 가지 이상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열등감은 사실은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어릴 때 보통 그런 열등감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키가 작게 태어나는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 아니면 뭐 외모에서 코가 납작하던 어떤 그런 외모로 인해서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운동신경이 약하다. 또 자기 탓 아니잖아요. 부모님 운동신경이 없어서 물려받았는데 열등의식에 그래서 살아나고 공부를 못한다. 그것도 자기 탓 아니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탓도 아닌데 열등의식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장해서 자신의 성격을 밑돌게 만듭니다. 열등의식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인생을 사는데 자신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디프레스에 빠지고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살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활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결핍을 느끼면서 항상 열등의식에 젖어 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런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열등의식이 없이 가진 것, 모든 걸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높이죠. 높이고 롤모델로 삼고 본받을 만한 그런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정말 중산층 이상의 건강하고 가족들 평안하고 또 뭐 물질 쓰는 데 있어서 크게 곤란 겪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결핍을 느끼지 않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하기 힘듭니다. 믿을 만한 어떤 동기도 없고 믿어야 될 이유도 가지지 못합니다. 평생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또 신을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러면은 역시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핍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결핍 때문에 아, 내 이런 결핍, 나의 이런 부족, 나의 이런 열등의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 이런 의식들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인생을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내게 가진 것 없고 항상 부족함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그런 결핍을 느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니 나의 부족함을 느끼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의 능력밖에 그 능력밖에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복이 아니라 결핍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안 넘어가죠? 9절에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약함, 자기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부족함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결핍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또 눌려 살지 마시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 또 간구하셔서 오히려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네.
세상에서는 슬픔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죠. 슬픈 일들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닥치게 됩니다. 어릴 때 학대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평생을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잃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는 이제 뭐 60도 되지 않으면 은퇴해서 빨리 은퇴를 시키죠. 그래서 은퇴 자금을 받아서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추천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도 다 날리고 친구도 잠적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지고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슬픔들은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은 그냥 마음 가운데 어려져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인생은 정말 비참한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 목사님은 다랄까 많으세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 치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안 나왔군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슬픔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도 슬픔이 깊은 그런 분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슬픔의 어머니가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 치유해 주시는가? 그런 슬픔의 깊은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그런 슬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깨끗이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 있든지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갖고 나가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언젠가는 그 슬픔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슬픔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말끔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살면서 왜 그런 슬픔을 주님 만나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슬픔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슬픔을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이 똑같은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진정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위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크고 작은 슬픔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슬픔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슬픈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슬픔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유래해주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팔복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격이 나약해서 물려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성격이 나약해서 물려 사는 사람에게도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본에는 야생동물을 길들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의 원은 야생동물을 길들인다 라는 그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무엇인가? 그 온유는 나에게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길들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떤 파워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선택된 온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온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강요된 온유입니다. 선택된 온유가 있고 강요된 온유가 있습니다. 강요된 온유란 어떤 온유인가?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성격적으로 남하고 부딪히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것.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하든지 그냥 맞지 못해서 따라가 주는 그런 온유를 강요된 온유라고 부릅니다. 강요된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와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나약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라 악에 속한 그런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육개장을 시켰는데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근데 육개장이 감자탕이 나왔는데도 화를 내지 못하고 자기가 아니야 말을 잘못했나고 자기가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자기 맛에도 없는 안 맞는 감자탕을 먹는 사람, 강요된 온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스톱 사인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100% 왼쪽으로 가야 목적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싸우기 싫어가지고 왼쪽이 100%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강요된 온유를 갖고 사는 사람이죠. 회사에서 자기가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잘 맞춰놨는데 다음날 같이 일도 안 한 동료가 자기가 야근을 해서 일을 전부 다 마쳤다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해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강요된 온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려지고 이용만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항상 물려서 나약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니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강요된 온유를 선택된 온유로 바꾸셔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이런 성품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강요된 온유가 아니라 선택된 온유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또한 높여주신다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요된 온유로 물려 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요된 온유를 선택된 온유로 바꾸기만 한다면 그 온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높이고 높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한 고을을, 한 마을을 차지한다는 말로 원님이 된다는 말이죠. 그 고을을 다스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남에게 물려 사는 사람은 그런 강요된 온유를 선택된 온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강요된 온유를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그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선택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선택된 온유를 사용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요된 온유가 아니라 선택된 온유를 가지셔서 내가 선택적으로 더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이 공동체에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에게 항상 눌려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이 있는가? 이제 선택된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경고만 하고 물려 지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강요된 온유를 선택된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바꾸셔서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위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을 쉬운 말로 하면 의욕심이 강한 사람이죠. 정말 부위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의를 잘 참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불의를 어쨌든 참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욕심이 강한,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와 같은 이런 분들, 4.19 시대 때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탱크 앞에 나왔던 이런 학생들, 대만 이런 분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는 도태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역사를 봐도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분들의 삶도 가난하게 살 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 가난이 개성되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불행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교안의 춘탄에 맞아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자녀들도 오늘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녀들 보상해주는 법도 생겼지만 자녀들도 계속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히려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사람, 의협심이 있는 사람을 악한 세상은 모아내지 못합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그런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의협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무슨 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ill be satisfi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그 만족함이 어떤 만족이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의욕심이 강한 이런 의인들은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 의인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또 소원이며 꿈입니다. 그런 자기와 같은 의인, 어려운 꿈을 가진 그런 동지,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 그런 의인을 보는 것이 이들의 깊은 어떤 갈구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인데, 첫 번째는 참된 의인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을 만나기를 그들이 갈구하지만 사람에게서 의인을 찾으러 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어떤 자기들이 바라는 이분이 이분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런 의를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비슷해집니다. 이분들이 그런 의인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분노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의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의인에 대한 갈구, 그 마음이 만족함을 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또 무엇을 만족하게 해주시는가?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그런 분노지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분노라기보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옆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악한 사람들, 악한 위선자들이 더 똥똥거리고 잘 사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의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풀리지 않는 정의감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모든 시비를 가려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선한 사람을 상주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셔서 그 정의감이 채워지는 그러한 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을, 그 정의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항상 그런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불만족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청중들에게도 그런 의협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에 수리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는가?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것에 대한 그런 불만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적외감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적외감 속에서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의의 주를 목마른 사람에게는 참된 의인의 의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면서 불만족이 있지만 모든 시비를 가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정의감이 채워지는 만족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런 만족감을 누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의에 주려고 목마른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잘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답답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겁니다. 항상 이 잘못된 세상하고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욕심 때문에 정의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공평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으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를 정화하고 따뜻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따뜻함이 흘러나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네 가지 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항상 열등 의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혹은 억눌려 사는 온유 가운데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정의감 때문에 항상 불만족 가운데 또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그런 결핍을 통하여 놀라운 상과 능력과 평안을 베푸시고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믿는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